할렐루야. 5월 두 번째 주일 가정의 달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인데요. 563장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런 어린이 주일에 부르는 건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식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참으로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참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소통하는데 결코 참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의지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공급하심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성결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풍성한 풍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은 참 선교지역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참 귀하고 복된 이 열방과 나라 민족에 보낸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고 세워진 교회에 주님이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다 참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 다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를 쉬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과의 관계가 늘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섬김과 헌신, 희생 연습하면서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부분, 대인관계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참 주관하여 주셔서 넉넉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 존중하고 참 성령 안에서 협력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듣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실생활에 꼭 유익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참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참 충성스럽게 생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우리 몸과 마음 중심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큰 감사와 은혜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04문입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내가 마땅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실수할 때에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위한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온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보호받고 공급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각 가정 위에 넘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간,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이었지만은 이번 주는 어머니 어버이 주간인데요. 우리는 뭐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만은 우리 영육간의 부모님들을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간 5월 31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지고 그렇게 해서 참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 헌금을 또 교회에 직접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와 헌금 봉투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접수된 이 헌금은 또 우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보에 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리 목장이 기도를 섬기고 교회가 또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님 선교지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목장에서 가능하면 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소통하는 방법으로 줌을 사용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여전히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화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돕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거리 두기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 거리 좁히기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지만은 순간마다 주님과 거리 좁히기, 성도들과 영혼의 거리 좁히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공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당회와 카운슬이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대로 또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한마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예배가 회복되는 날 교회에서 야유예배로 모이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 예본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뭉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예배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우리 교회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구별하여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마음먹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십일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구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표현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한 곤고함이 없게 성령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업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중심하여 작정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찾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또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한절입니다. 한절 말씀이 되어서 참 읽기도 쉬워요. 예, 한절인데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 실생활에 아주 유익이 되는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2장에서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는 30개의 교훈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뭐냐면 이 30개의 교훈의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서론 부분에도 특별히 22절 오늘 읽은 22장 이 4절이 바로 중요한 두 단어가 주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영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겸손할 때 찾아오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또 결심도 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해해 보면은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 가지죠. 재산과 명예와 장수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과 경외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또 지식적으로는 이걸 알지만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면은 교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의 출처가 어디냐? 교만의 뿌리가 어디고? 교만의 시작이 어디냐?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교만이 보니까 까 그 다음에 가파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다, 우쭐대다 라는 뜻인데 그 뜻도 되지만은 선을 넘다, 주제를 넘다, 주제를 넘어서다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교만한 영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을 끊어놨는데 그걸 넘어서게 만든 것이 마귀거든요.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 바로 이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의 노예가 되도록 자꾸만 감정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공격하여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교만하도록. 그래서 죄와 교만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교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의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겸손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창세기 딱 열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압제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교만했습니다. 나중에 짐승처럼 되어서 7일 동안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하러 오거든요. 근데 점점 교만해집니다.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고 잘 되니까 이제는 교만이 그게 달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 누나, 누이, 누구죠? 미리암도 교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많습니다만은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도 교만했습니다. 짱대를 세워서 모르세계를 달아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게 달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은 사탄의 영에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죠.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요,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깜빡하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늘 겸손하면 좋겠죠. 그런데 겸손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리브라고 하는 윤리학 가르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가지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 많이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 세 번째는 권력의 교만, 네 번째는 도덕적 교만, 나는 깨끗하다, 선하다 하는 도덕적 교만. 그런데 이것이 함께 딱 뭉쳐지면은 집단적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영적인 교만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과격함과 분노인데 이 분노는 상처가 위장되어 있는 것이고 열등의식과 또 이 패배의식 때문에 왜곡된 이 자아의 어두운 상태 때문에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흥망성쇠를 보면은 모든 제국이 사실 교만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제국들이요, 다른 나라를 압지하고 막 탄압하고 전쟁하고 이런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우리 미국이 영적인 바벨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뭐 축복받는 나라로 계속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면 미국도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만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겸손과 경외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반복했어요. 이 두 단어가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바라고 돼 있어요. 아나바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낮춘다는 뜻인데 다른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카나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에게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인가 복종시키는 것, 이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 하니까 그냥 뭐 말없이 온유하고 그냥 이렇게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도 보니까 야랜데요. 경외는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귀를 기울여서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겸손과 경외를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그걸 성경에서 살아낸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아 금방 알아들어요. 쉽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갔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막 다닐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모욕을 당했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그 다윗이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갈멜에 거기에 목장을 이루고 있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뭐 굉장히 양떼가 3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천 마리 그 다음에 염소떼가 1천 마리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와주고 막 이랬죠. 그 목자들이 그거 이제 지킬 때에. 근데 어느 날 그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다윗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먹거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양털 깎을 때는 일꾼들에게 뭘 나눠주니까 좀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은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고기를 주겠느냐. 이런 무시였습니다. 그 소리를 전해드린 다윗이요. 자기 병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 광야에 있을 때 그들 도와주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줬는데 다 헛된 일이 되었구나.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네가 나에게 악을 갚아?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를 갖다가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봐라. 만일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팍 갔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죠? 근데 다윗이 엄청나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만했어요. 뭐 블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도 가서 막 그냥 구경하고 이럴 때 자기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너 교만해 가서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발 죽이려고 할 때 여인 아비가엘 나발의 부인, 이 나발의 부인은 참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지실 분이 아닙니까? 지금 공연이 사람적인다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그 후회하고 그 마음에 걸릴 거 아닙니까? 참으세요. 이랬습니다. 다시 딱 멈췄었습니다. 아비가엘의 말을 듣고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란 말이 딱 들어가니까 딱 멈췄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경외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가엘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인데 딱 두려워서 딱 멈춘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질투로 쫓겨다녔는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막 도망치다가 엔게디 광양의 동굴에 숨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용변 보러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다. 근데 다윗이 딱 말립니다. 충분한 찬사가 왔지만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딱 멈춥니다. 두 번이나 그리 멈춰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만 간음죄를 범한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는 간접살인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양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고 죄인이다 했을 때 다윗이 딱 그냥 멈춥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 선지자 말을 들었어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겸손과 경외는 같이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칠 때에 사울의 가문의 그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참 비난하고 모욕적인 욕을 퍼붓지 않습니까? 뭐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너 다윗 이제 너는 네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뭐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이 너를 다루는 것이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옆 다윗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그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 내가 가서 그냥 당장 목을 잘라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멈춥니다. 뭐 때문에 멈추느냐? 시므이 말을 듣고 멈춥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멈춰라 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요, 멈춘 사건은 수없어요. 그런데 또 두 가지 더 아주 기억할 만한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통일왕국이 다 형성되어서 다윗이 왕이 딱 되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그랬는데 나단에게 그 이야기 하니까 나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 좋았겠죠. 그런데 하룻밤새 나단이 뒤엎어요. 왜냐하면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단이 다윗에게 왕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왕이요, 왕이. 왕이라면은 내가 지는다는데 무슨 말이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된다 했다고 오늘 왜 아침에 안 된다 했느냐? 대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겸손과 경외가 같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딱 들어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예쁜 처녀를 구해서 품에 안고 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처녀가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니고 처녀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준 세번역에 그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왕은 그 처녀와 관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할 수 있었어요. 그만한 관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왜 멈췄습니까? 이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딱 멈춘 거예요. 아,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만이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유순하고 마렵고 온순하고 나이스하고 다 그건 진짜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하면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만 겸손인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때 반드시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윗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 형님들이 다윗을 굉장히 책망했거든요. 너 교만해가지고 또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은 뭐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다윗이 조가를 불러 그 다음에 조문을 나갑니다. 안 나가도 돼요, 왕이요. 그때는 어떤 시기냐 하면요, 완전히 다 평정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갔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다윗은 참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통일왕국 됐으니까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갔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가 죽어도 가서 다 조가를 부르고 그의 조문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말년을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40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화 영화를 누리다가 소명을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뭐죠? 재물과 영광과 장수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의 이 말씀은 딱 어디에 맞느냐면 다윗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겸손하고 싶은데 교만이 확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유약함과 조용함과 나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면 세계가 강한 상태로만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면 세계가 강한 상태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부드러운 사람, 뭐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조용한 사람 아닙니다. 이건 내면 상태가 강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절제도 그렇죠. 절제는 해야 할 건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절제거든요. 강한 사람이 하지요.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못합니다. 내면 세계가. 온유. 여러분 온유는요. 제가 늘 설명을 할 때 성경을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게 굉장히 잘못해도 내가 저 한 칼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도 안 하는 거 그게 온유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타고난 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쉽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은 지속적으로 내 자아를 관찰하고 단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복종심, 자제력, 주의력, 적응력, 인내심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실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순간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인데 누가 그랬다고요? 성경에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교만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한 그런 사람들 다 겸손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다음에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가난한 여인,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것처럼 옷이나 말이나 자체를 낮추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 너희들은 교만하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정말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은 겸손한 것이 또 교만한 것이 보이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보고 알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돕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안 좋다. 아이고 그런데 하고 지나가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은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7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다입니다. 다. 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 겸손해야 되죠. 교회 목사 겸손해야 되죠. 가정의 부모 겸손해져야죠. 회사의 사장 겸손해져야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말이 맑기 때문에 다 겸손해져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는 역대상 21장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그 계략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겸손하지 않냐면요, 반드시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냐면요, 그 백성을 참 정말 그야말로 아프게 피곤하게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나 가정공동체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혹은 뭐 직장에서든지 간에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드는 사람은 겸손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은 겸손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질투는 내가 가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바로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겸손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편 16편 그 6절을 보면은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 형편에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줄로 지어준 구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어떤 한계, 바운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바운더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강건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다 바운더리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고 재물, 재능, 자녀, 직장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자녀가 좀 잘 안 될 때 있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바운더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교만하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삶의 바운더리가 넓고 좋은 사람들은 부럽고 질투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나는 안 된다. 교만한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거든요. 왜? 바운더리, 그 한계를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가만히 계속 읽어보면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바운더리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다가 잘 되다가 한순간에 팍 추락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인생 망가지고 건강한 사람 한순간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녀 잘 된다고 막 했는데 한순간에 처참하게 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의 한계, 돈의 한계, 실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자녀의 한계, 심지어 교회의 한계까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 겸손한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가 느껴지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불편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많지만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는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감사 많이 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을 나누면서 감사 조건 한번 나누려 해보십시오. 똑같은 걸 계속 두 달, 석 달간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감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요. 감사를 찾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완고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언제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기 내 힘으로 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00%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바로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정말 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정말 겸손함보다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이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하고 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교만은 침투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죄와 교만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이 자아를 실세 없이 공격하는 것이 죄와 교만입니다. 교만과 죄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마음속에 확 들어갑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가 이제 송아지를 출산했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어요. 아, 새끼가 갑자기 두 마리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막 당장 나가서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 여보, 우리 소가 새끼 두 마리를 낳았다. 새끼는 소는 한 마리 낳잖아요, 보통. 근데 그러니까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마리는 주님의 것으로 딱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 그 아내도 아멘하고 동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그냥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비실비실 하더니 한 마리 딱 죽어버렸는데 송아지를 본 그 농부가 딱 보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딱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그 쌍둥이인데 그게 어떤 게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어느 책에서 보면서 제가 그 딱 덮어놓고 가만히 생각해서 책을 덮어놓고 아이고 나다 우리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교만은 충동적이고 변명이고 공격적인 자세고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 중심. 참 우리가 선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겸손은 없습니다. 천성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 조용한 사람, 겸손해 보일 때도 있지만은 완고한 고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 겸손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여작하고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반응할 때에 결정적인 한 순간에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가 겸손한 자일로 믿습니다. 성격 급해도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성격이 느릿느릿해도요 아주 유부단하고 느느한 것 같아도요 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손한 자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몸을 들여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기 죄가 보여야 돼요. 이 자기 죄가 막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겸손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이 겸손할 때 찾아오는 세 가지 축복인데 우리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울 때 언약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왜냐하면요 가정은 인격을 단련시키는 최초의 장소이고 가장 소중한 학교인데 이 말투와 태도와 그림거리와 몸짓과 사고방식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쉽게 자녀들의 그 심령, 영혼, 성격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을 경외하고 내 죄된 것을 보고 낮아지고 훈련받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그런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은 다 누구나 같습니다. 세상에 머리 좋으면 잘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 성공한 줄 압니다. 성공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당장 그래요. 그럼 조금 지나고 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형편없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한 장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한 장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잠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 단속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매일매일 죽이고 죄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쓰셨을 때에 어,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듣고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 예본교회에 예본 영성이 존중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겸손이고 겸손이 뭐냐면 존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서 정말 교회 와도 누구든지 오래 믿었거나 처음 믿거나 가나 자유함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도 주님 주신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멈출 때 멈추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아갈 때는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케 되어져서 주님 주신 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함을 명예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생 바라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결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마음으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